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16장 앞부분 나누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죠. 13절에 봤더니 그 후에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1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저는 사울이 이때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신하들도 그가 무서워하는 악령에 들려 있었던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신하들이 다 알았죠. 음악은 사나운 짐승도 온전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가장 훌륭한 악사들을 찾도록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훌륭한 악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너무도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1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태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그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사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궁중에 불려가게 된 거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마당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기 위하여 궁중으로 초대되어 간 겁니다. 초빙된 것이죠.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궁중 생활을 미리 익히게 됩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18장과 17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 인간의 용맹을 칭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 그 덤벼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대단한 적을 만나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위대성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그 가운데서 확증을 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16장을 마치고 17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을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예비스 담미세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그랬어요. 예전 성경으로는 항오를 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영원한 적수이죠. 이 블레셋과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두 적군을 맞이해서 싸울 채비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전투 태세를 취하는 것이죠. 실전은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서 아마 산 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군이 먼저 공격을 가해옵니다.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핏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랬어요. 뭐 엄청나죠.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해 볼 때 골리앗은 뭐 키가 한 그리고 여러분 한 뼘을 약 22cm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는 오늘날에 농구팀에 갖다 놓으면 아마 LA 레이커스 같은 뭐 우리나라 농구팀은 어딜까요? 뭐 KCC나 뭐 울산 모비스나 뭐 훌륭한 센터포드가 되겠죠. 7절로 8절을 보세요.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그와 싸울 사람을 한 사람 보낼 것을 촉구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도록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군 복무를 하는 형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그 식사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두려워서 골리앗의 도전에 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그에게 입히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착용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교훈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은 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만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을. 그런데 오늘날 자기에게 실제 주어진 것은 단검인데 자꾸 장검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좀 뚝 뛰어서 40절로 가보실까요?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다윗은 그가 돌을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그 돌을 쓰기 위해서 물매 돌 다섯 개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다섯 개를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사무엘하 2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복의 손에 다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죽이면 그 아들들이 자기를 대적할 줄 생각하고 돌 다섯 개를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다윗이 돌 다섯 개를 취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블레셋 앞에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질문을 이렇게 던져드렸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물맷돌 다섯 개를 취했는가? 다섯 개를 취한 것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은 그 아들들이 네 명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면 이것도 꺼내서 하려고 그게 아니라요. 다윗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그 이후로서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네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17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익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울은 사단을 상징하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과 다윗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블레셋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하면서 친구로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적으로 대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 그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깨달았던 교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그가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뭐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 또 우리가 17장을 마치고 18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 이 18장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큰 거거든요. 자, 1절로 들어가 볼게요.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후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보아서 사울이 자기가 다윗에게 너무 후하게 대우하는 것을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하는 것을 그곳에 서가지고 듣게 되잖아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의 관계는 매우 놀랍게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좋은 우정의 관계를 관포지교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사이에 훌륭한 우정은 거의 없었다고요. 그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단 말씀이죠. 그들 두 사람은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취미생활, 뭐 사회활동, 늘 이런 것들을 함께 즐겼던 거죠. 요나단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뛰어난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18장 2절로 가보세요.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계속 이 왕궁 쪽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다니는 입장이 되게 되죠. 3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게 뭘까? 의행조회로서 매우 긴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약속이 아니었겠는가? 이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네요. 그들 두 사람이 가졌던 교분관계를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들 사이처럼 가까웠던 교우관계란 거의 있지 않지 않습니까? 4절로 가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매우 촌티나는 소년이로 그가 입고 있던 옷은 그의 공직 생활에 아마도 어울리지 않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가 요나단이 그래서 주지하는 건가요? 요나단이 자기의 착용하고 있던 것들을 일부러 다윗에게 줍니다. 참 이게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닌 거죠.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백성들은 그의 용모를 보았지만 그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을 봐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시우를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여인들이 다윗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되게 불쾌하게 여겼죠. 아마 인간적이었던 사울에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사울의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인정하자 질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태는 갈수록 더욱 악화가 되어 마침내는 사울이 다윗을 죽여 그를 백성들의 관심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가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를 누리자 사울이 예전과 같이 자기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되어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